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1절, 2절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절과 4절 첫 번째 시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 받는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뭐 다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필이면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는데 제일 처음 사건이 시험을 받는 걸까? 이건 조금 뭔가 좀 그럴듯하거나 조금 좀 편안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사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수님 공생애 사역 시험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끝끝내 별로 좋을 일이 없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제 가득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주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그대로도 주님이 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다 이런 시험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들을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3절, 4절이 첫 번째 시험인데 이 맨 앞에 보면 마귀가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4절에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놓고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또 살펴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예수님 말씀이 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또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 그 모습도 미리 보여주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3절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가 나오죠. 시험하는 자. 다른 데 보면 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데 마귀는 기본적으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오는 요가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 되었건 다른 종류의 시험이 되었건 마음의 시험이 생기면 아 마귀가 판을 치는구나. 이게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에 들락달락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나를 끌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모습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아 마귀가 판을 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찾아오죠. 우리도 종종 가만히 이렇게 여지껏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시면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 발로 시험거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가 시험거리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누군가가 와서 속삭이죠.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이 예전에 서른 살쯤 돼서 책을 몇 번 쓸 때에 늘 그때 유행하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들에게 아, 동네 놀이터에 나가지 마라. 마귀는 동네 놀이터에 나가면 옆집 옆집 아줌마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속삭인다. 이 전집을 사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옆에 와서 속삭여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야 되나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알려줘요. 옆에 와서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이러면서 자꾸만 시험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마귀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서는 이렇쿵저렇쿵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했는가? 마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을 할 때의 내용은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인데 그 앞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돼 있죠. 시험하는 대상이 이제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를 지금 걸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거나 사람들이 우리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유야 예수님은 금식하셨기 때문에 굶주리셨지만 다 떡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는 광야에 너도 들어왔지. 너는 뭐 별 뾰족한 수가 있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 너는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면 다 떡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들은 그 특별한 존재가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떡의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떡의 문제이지만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닌 거야. 교회는 뭐 별 뾰족한 수가 있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대상을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네가 예수님 맞아? 네가 메시아 맞아? 네가 교회와 성도가 맞아? 너는 뭐 특별한 뭐가 있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당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의 시험이 될 때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병이 걸렸을까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건강하게 잘만 살지만 날마다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병이 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취업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렇습니까? 투기하고 죄짓고 잘못 행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문제없이 잘만 살던데 왜 교회 다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들도 계속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과연 성도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맞나?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불신자도 이런 문제는 거뜬하게 넘어서던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결국 이 시험거리는 떡과 관련된 것이죠.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는 특징이 무엇이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당연히 배가 고픈 곳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게 되었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 두셨을 때 거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좋았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서 뼈빠지게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생긴 것,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질병의 문제가 생긴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형벌받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심판받은 것, 형벌받은 것,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가득한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언제나 굶주린 사람이 있고 광야에는 언제나 병든 사람이 있고 광야는 언제나 마귀가 판치고 다닙니다. 그게 광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너는 안 당할 수 있니? 아니면 그 문제를 너는 해결할 수 있니? 너는 좀 무언가 좀 용빼는 재주가 있니? 네가 그런 게 있어야 메시아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귀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할 때에 해답을 제시를 해요. 이게 해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어떻게든 네 굶주림을 해결해라. 굶주리는 건 문제잖아요. 굶주림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누가 토를 달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마귀가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굶주림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네 굶주림을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마귀가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말이 되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전도사로 갔을 때이 전도사 간 교회 이 청년 리더들 중에 한 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다단계 하는 데에서 사람들에서 다단계 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에 아주 높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얼른 지갑을 열어서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이런 좋은 기회를 나에게 소개해 주다니. 그래서 그거를 나만 몰래 이거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맞아,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떡 없이 삽니까?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돈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거기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하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 네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게 문제구나. 내가 느끼기에도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한데 떡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나의 상식, 경험, 기본적인 요구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자. 그 문제를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찾아보자. 그걸 찾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느끼는가 이거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떡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떡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떡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을 바라보는 것, 떡만 바라보는 것, 떡을 제일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게 뭐죠?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떡은 아니었지만 선악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아 저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하는 말에 폐가닥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이게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문제를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떡은 육적인 양식이고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배가 고파지나요? 하다못해 수돗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면 배는 찹니다. 그럼 배고픔은 잊어진다고요. 배가 일단 차면.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오래 읽어도 배는 계속 고픕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잊고 살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육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것을만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느껴지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인데 그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느껴지는 거, 오감으로 생각되는 거, 인식되는 거, 육적인 걸 자꾸 먼저 우선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은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나오는 육적인 곡식은 그건 육체를 살게 하는 것이지. 이건 나중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먹는 것은 소화가 되고 뒤로 나갈 뿐이다. 육체를 살리는 것뿐이고 먹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하냐? 아무리 떡이 많아도 그래도 영적인 은혜를 대체할 수도 없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가 때때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곤 하지만 주님께서 늘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육체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려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 네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고 마귀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실만 갖고 이야기하죠. 너 몸뚱아리 갖고 살잖아. 그거 먼저 먹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영적인 존재야.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영적인 양식을 먼저 취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가 만나는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지? 왜 나는 떡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왜 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유하게 살지 못하지?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항상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성도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고민하거나 기도 제목은 먹고 사는 것이지.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합니까? 이걸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곳이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진 않아요. 그건 정당한 지적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지적을 받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가난합니까? 왜 교회와 성도가 질병이 걸립니까? 왜 교회와 성도가 취업이 안 되고 왜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죠. 시험이 된 거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굶자.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칠병이어 기적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살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죠.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지만 그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본질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나중에 가시면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먹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것, 영적인 양식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또 기도하시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주님이 마지막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다른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는 이걸 잘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을 비교해보면 어디에 더 마음이 많이 가나? 어디에 더 마음이 많이 가나? 우리 다 대부분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기도하는 분량은 대부분 떡에 관한 것입니다. 떡에 관한 것을 대부분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뭐 기왕이면 영적인 은혜도 말씀도 풍성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 부분 간단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반드시 있어야 하긴 하지만 사소한 것 그리고 무엇이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두는 또 영적인 것들에 두는 신령한 은혜에 두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영혼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 모든 또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임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좀 사소하게 여기는 자들 되고 그런 것들도 또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뜻을 신령한 것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풍류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풍요로움이 있거나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육적인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 육적인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늘 굳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